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셨던 네이선 푸시라고 하는 학자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네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뭔가 젊은이들에게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갈 그런 롤 모델,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에 존경하는 그런 스승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장차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무슨 게임의 최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어떤 동기는 과연 뭔가 중요하게 화두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예화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작은 마을의 피아노 연주자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무명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근데 지방신문에다가 광고를 어느 날 이제 연주회를 앞두고 광고를 냈는데 자기를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광고를 냈습니다. 물론 이제 사칭이었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음악가 대가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 마을의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또 실망이 되고 그런 일을 했다는 자기 자신에게 참 용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회가 해도 뭐 달리 도리가 없어요. 이미 다 광고가 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리스트가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한 날 피아니스트가 용기를 내서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는데 아직 너무나 실력이 일천한 제가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사칭했던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거를 기회로 해서 당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지 내가 지금의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한번 연주에 준비하신 거를 한번 연주를 해보십시오. 연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 앞에서 무명 음악가가 연주회를 위해서 준비한 피아노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연주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중간중간에 그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연주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그에게 하는 말이 한 번이지만 내가 레슨을 했으니까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제가 부탁이 있는데 연주하시는 그날 제가 한 곡을 연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자기의 그 콘서트에 대가가 와서 연주를 한다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날 그 작은 마을의 그 음악 연주회는 정말 명예롭고 정말 기쁨에 넘치는 자긍심이 있는 그런 연주회가 됐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음악가의 이 시골의 그 무명 음악가의 마음 속에 아마 그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음악가 선생님에게 한 번이라도 레슨을 받아봤으면 이런 마음 그리고 더 훌륭한 연주가가 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더 열심히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고 그의 마음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의 모티브를 계속 주고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잠을 설칠 정도로 내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직장에 운전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러 가는데에 정말 나를 내가 그렇게 막 매력을 느끼고 내가 거기에 꼭 가서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나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나를 가슴 가득하게 만드는 기대는 과연 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을 늘어놓고 불만을 하고 뭔가 남들을 지적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자석처럼 내가 그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인가? 나는 과연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옆에 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꽉 차 있고 그곳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그 옆에 누군가가 오면 과연 뭐가 어떤 영향을 입겠으며 그 옆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와 어떤 노래를 했을 때 그와 함께 기도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영향을 입을 것인가? 여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주장당하고 또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인 라이프의 영향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두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힘, 동인인 사람,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삶에는 감사로 표현이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세 가지 감사라는 단어가 각 구절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움직이는 사람, 그리스도가 동인인 사람,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아주 강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동기가 돼서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분은 아주 굉장히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그 발레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저변 넓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올렸던 자기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발 사진을 어느 날 장난 삼아서 남편하고 이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발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본래는 이쁘고 예쁜 발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을 이 발레를 연습하고 하루에 몇 시간, 열몇 시간씩을 발레를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발이 그냥 너무나 흉측할 정도로 못생기게 발이 그렇게 굳은 살 바뀌고 뭐 이리저리 휘고 터지고 발이 아주 못생기긴 그런 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세계 최고의 천재 발레리나니까? 발레로 전공을 한 성공한 무용가니까?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감동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 증거 아니에요, 그 발이?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성취를 했구나.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이거를 가리켜 긍정적 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인데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입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위치였는데 나도 노력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인생 개혁의 감동이 찾아올 때 그런 모멘텀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긍정적 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할 때, 함께 청소할 때, 함께 교회 일을 할 때, 그럴 때에 똑같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왜 느낍니까? 왜 감동을 해요? 나와 같은데, 아니면 나보다 뭐 잘 배우지도 못하셨는데, 나보다 아는 것도 별로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권사님의 이런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앙 안에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롤 모델들이 우리들 앞에 보여질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하는 겁니다. 장로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여질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해요. 우리는 거기서 긍정적 타인을 만나면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모티브를 찾게 됩니다.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교회에 가면 그 사람 만나보고 싶고 교회에 가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격려가 되고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뜨거워져요. 이럴 때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런 감동의 물결들이 전해질 때에 그럴 때에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타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우리 모두 다가 서로 서로에게 긍정적 타인이 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 권사님이 저렇게 어려우신데도 저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저렇게 병 때문에 고생하는데도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실망할 때가 아니지 이런 마음의 감동과 이런 격려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긍정적 타인의 가장 큰 중요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걸 찾는데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것이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고 찾아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한 학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상담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인간 이해와 상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잊지 말고 내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암송하는 하시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다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는 길도 없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도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라다 이야기를 하셨냐면 상담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고민 이런 것에 상담하는 사람이 감정이입을 하고 함께 공감하고 공감입니다. 공감하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고 그의 깊은 고뇌와 그 가슴 아픈 처절한 사연 속에 함께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을 끌어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어떤 내담자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깊이 공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것이 엄청난 인간 구원의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자율 종교예요.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다스려서 뭔가 열반에 이르고 득도를 하고 이런 자율 종교들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을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셨던 길 내려가고 수욕을 당하고 죽지 않으면 인간 구원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이끌어갈 수 없어요. 똑같은 원리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기독교의 사역자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어떤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무슨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깊은 곳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처절해지고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공감을 이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방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그 길이, 그 모습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우리는 왜 설레며, 교회 올 때 우리는 왜 들뜹니까? 교회 올 때 우리는 왜 오고 싶고, 왜 교회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워집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슴 벅차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장로님 만날 거야, 얼마나 장로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은혜가 되는지, 장로님 만나서 인사만 해도 은혜가 돼, 감동이 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어떤 권사님 만날 텐데 그냥 악수하면서 만지시는 그 거친 손길만, 그냥 악수만 한번 해도 내가 눈물이 나고, 그냥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무엇이 그것을 만듭니까? 겸손하게 찾아오고 내려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는 길도 없다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이 온갖, 그것으로 온통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해 있을 때 내가 조금 수욕을 당한다 한들, 모욕을 당하고 가슴 기분 나쁜 일을 당한다 한들, 무슨 철없는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을 생채기를 낸다 한들, 내가 온통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 있다면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보다 더했어. 그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 예수 잘 모를 때는 그보다 더했어. 이 마음, 너희가 그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 모든 것을, 시험도,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나에게 있는 마음의 이 인생의 짐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을 만드는 그 오직 한 가지 조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삶의 모습이 나로 꽉 차서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세상의 근심과 원망들이 아니라 나를 압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더 많은 감사가 많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이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냐면, 이 스펀지 있죠? 스펀지를 물에다가 담갔다가 꺼내면 스펀지가 물을 꽉 머금고 있습니다. 건들기만 하면 물이 쭈르르 흘러내리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 saturation, 이것이 이 말씀의 충만한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그냥 지식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건들기만 해도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말씀의 암송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그 사람을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인격이 쭉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만나기만 하면 뭔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뭔가 속상한 일을 말을 얘기해도 격려해주고, 뭔가가 그 어떤 말씀의 인격이 툭툭 건들 때마다 나와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저 사람들이 모일 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와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예수는 보지 못했지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공동체가 어떤 사람인지 줄 알겠다. 내가 저 사람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노래를 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알겠다. 내가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알겠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알겠다. 이 의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이 예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처럼 보여. 작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할 때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옆에 왔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 격려가 나오고 함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우리 노력해야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가는 데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내가 가는 데마다 지적하는 말들이 나오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만 만나면 무슨 불평을 그냥 모아놓았다가 나만 만나면 불평을 쏟아내요. 자석 같아요. 부정적인 자석 같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여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며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사람들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입고 있는지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in your heart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지금 나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 같은 말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무리 나는 말씀으로 충만해 아무리 나는 감사함으로 충만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한들 우리들의 실제 나의 삶 속에 내 주변에 모여있고 자석처럼 내가 끌어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참 귀한 시간 많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요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감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승리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을 일으켜내는 감사 이것이 신앙적인 감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가 나의 인생의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승리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일어나는 감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를 힘입어 감사하는 사람.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버지께 감사드림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를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어찌 나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힘입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로 힘입고 하나님으로 힘입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왔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거라.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는 데마다 좌충우돌하고 도대체가 내가 성공적인 사역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데네에서 실패해.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가는 곳마다 좌절하고 그러다 고린도 성을 앞에다 두고 그가 고백처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입을 힘밖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밖에는 우리에겐 다른 기도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그럴 때 시작되는 우리의 첫걸음이 뭐냐면 승리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걸음을 내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감사가 나의 속에 울렁거리는, 나의 속에 넘쳐 약동하는 이 감사가 이 주변을 물들게 만들고 파도를 일으키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증거며 이것이 오직 한 가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무기예요. 총과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의 힘으로, 총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데, 그 싸움에 오직 한 가지의 무기란다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가면서 내가 선포하는 감사의 메시지, 내가 선포하는 은혜의 메시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이것이 세상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무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기다립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입에, 너희 손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폴레옹 힐이 책에서 소개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날 수 있는 존재란 걸 알았어요. 절벽에 떨어지고 나서야 감사가 뭔지를 알고, 절벽에 떨어지고 나서야, 수모를 당하고 나서야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이것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나서야 날 수 있는 날개를, 멋진 날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때에서야 깨닫고 훨훨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이죠. 내 속에 있는 감사의 가능성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넘치는 가능성들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이것으로 충만하고, 이 감사절에 주신 은혜에 우리가 큰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제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승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모든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세상 것에 붙잡혀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